야고보서 2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외우신 분 많을 텐데 같은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하나님 앞에 언젠가 서게 될 것인데 그때 우리는 참 좋은 평가를 받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생애를 잘 보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열망이 있습니다. 옛날 우리가 시험 공부를 하고 또 그 시험을 준비할 때 출제 범위라는 게 있어요. 어디에서 어디까지 이 중간고사 그 시험 범위 그 시험 범위를 지나쳐서 배우지 않는 거 시험에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작년에 배운 거 점검을 한다든지 그런 법이 없습니다. 시험 범위 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 앞에 섰을 때 시험 범위, 출제 범위를 이미 알려주셨는가? 예, 우리 손에 들려주셨어요. 이 성경 말씀은 이 하나님의 열망과 언젠가 우리가 그분 앞에 섰을 때 이것에 준해서, 이 진리에 준해서 이미 출제 범위가 주어진 그 학생의 시험을 준비하듯이 그러한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진리가 과연 무엇일까? 저는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다루는 이 긍휼이라는 진리가 주님께서 보시는 큰 단위의 무엇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진리가 저 여러분에게 한두 번 아니게 다가왔을 텐데 이것을 살지 못하고 그리고 이것이 중요한 어떤 진리로 내 가운데 자리 잡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출제 범위, 이미 힌트를 준 그것에 내가 주목하지 아니할 때 놓치게 되는 진리이죠. 긍휼을 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을 분명히 직면하게 될 것이고요.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영광스럽게 자랑합니다. 저와 함께 마태복음 9장 잠시 가보시죠.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에는 세리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예수께서 그곳을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마태라는 세리, 마태복음의 저자, 열두 사도 가운데 한 사람, 레위라는 이름을 가진 마태, 분봉왕 헤롯 안디바가 관할하고 있는 그러한 국경세관에서 세리 중에서 어떤 직위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조금 우리가 배경을 알 필요가 있는 게 이 세리 마태는 물질적으로는 부유했지만 그 동족 유대 사회에서는 로마에 충성하는 민족의 변절자 이렇게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리의 집과는 혼인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로 천하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그때 당시의 시대 정신이었어요. 이 시대 정신, 세상 정신에 따라서 이 마태라는 사람을 보았을 때 물론 로마 입장에서는 귀한 사람이겠지만 유대 사회에서 이 마태를 보는 그 시각은 인간 가치가 없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오늘 함께 보려고 하는 내용은 바로 이 포인트입니다. 9절에서 이렇게 쭉 진행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 스토리를 아시니까 13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이 호세아 6장 6절의 그 진리가 무엇인지 배우라라고 도전하면서 결론적으로 말을 맺으면서 어떤 사건을 가지고요. 마태를 부르시는 이 사건을 가지고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는가? 사람들이 마태라는 세리의 집에서 식사를 하니까 10절에 보니까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와 함께 앉았더니 예수님께 직접 묻지 아니하고 바리새인들이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르되 아마 예수님 일부러 들리도록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또는 가까이 귀를 대시고 이렇게 이 내용을 알게 되었구나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대단한 사람인데 라는 존경심이 있었다가 마태라고 하는 세리집에 들어갔을 때 그리고 죄인이라고 일컫는 유대사회에서 그런 사람과 어울리는 것을 보고 비웃듯이 어떻게 우리가 인간 취급하지 않은 저런 자와 식사라는 것은 유대사회에서 교류하고 같은 격으로 이렇게 대한다는 뜻이거든요. 어떻게 식사를 할 수가 있지? 이런 이미 예수님에 대한 멸시하는 마음이 생긴 상태에서 이 말을 제자들에게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호세 6장 6절을 인용합니다.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여기까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시대 정신을 따라서 자기 민족의 변절자로 보이는 이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자는 일반적으로도 딸을 주면 안 돼요. 너무 천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저 사람은 인간 가치가 없다.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르게 보셨어요. 바리새인들이 보는 그런 세상 시대 정신이나 가치가 아니라 주님께서 보시는 그런 가치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주님의 사도가 됩니다. 시대 정신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마태는 성경 다른 곳에 마태복음의 저자라는 것 외에는 우리가 아는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승에 의하면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에서 주님을 위해서 복음 전하다가 칼 맞고 고통 가운데 순교합니다. 그를 찾아와 주시고 세상이 대하는 시대 정신과는 다르게 그의 인간 가치를 인정해 주신 여기 13절에 긍휼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그를 향해서 긍휼로 대하셨고 시대가 보는 그러한 정신으로 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찾아오시고 긍휼로 받아주신 그분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가신 그분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사랑해 주신 그분을 위해서 그는 순교함으로 생애를 장식합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긍휼이 전쟁 무기라고 그랬어요. 영적 전쟁 무기.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영적 전쟁 이런 걸 많이 써요. 영적 전쟁에 대한 책도 많이 읽고. 근데 때로는 영적 전쟁이 막 크게 보이지 않는 어둠으로 둘러싸여서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할 때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지 않더라도 친절한 한마디 말이 영적 싸움을 이기게 하거든요. 근데 긍휼은 훨씬 강력해요. 무엇이 긍휼의 영을 일으키나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분 안에 있는 이 마음을 내가 따라갈 때 이 긍휼의 영이 일어납니다. 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가득한 그 영을, 정신을 이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한 내가 그분을 배우고 따르고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제자의 길을 걸어갈 때 그분의 마음에 가득한 그것을 내가 흉내내어서 연습함으로 말미암아 이 긍휼의 길을 선택할 때 뭔가가 강력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23장 34, 34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그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두 행악자 정말 악한 자라는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잠시 한번 생각해보자. 여기 누가가 두 행악자라고 했을 때 우리 가끔 어떤 책을 읽거나 아니면 어떤 개인적으로 알거나 예언을 보거나 거기 나오는 진짜 용서하기 힘든 그런 대상이 있잖아요.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그 범죄의 그 흉포함이라든지 잔혹함이라든지 아, 저 사람은 용서하면 안 돼. 그런 마음이 자연적으로 들게 하는 여기 두 행악자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이 두 행악자에 대해서 좋게 보아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 단어를 썼을 때 진짜 그럴만하고 처형당해야 되는 것이 아주 자연적으로 마땅해요. 이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아닙니다.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 예수께서 이랬을 때 아버지의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행악자 달렸습니다. 예수님 같이 달렸어요. 이 행악자들과 똑같이 취급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자기들이 하는 것 알지 못합니다. 좌우에 있는 두 행악자들은요, 정말 그럴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형을 받으실 때에는 아주 정당했단 말이에요. 의로웠단 말이에요. 죄가 없는 상태로 무결한 상태, 그것을 고스란히 받으십니다. 그러면서 해악을 가하는, 처형을 가하는 그 대상을 향해서 아버지께 이렇게 자기들이 하는 거 알지 못합니다. 이게 긍휼의 영이라는 거예요. 이 긍휼의 영이 어떤 식으로 예수님을, 어떤 시각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을 했을까? 제가 이 구절을 가지고 몇 년 전에 처음 씨름할 때 그 노트를 들춰보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그분이 당하시는 고통, 침뱉음, 불의 이것을 본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합니다라고 말을 했을 때 사탄과 세상과 육신으로 말미암아서 희생된 희생물로 보았구나. 동등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괴롭게 하는 어떤 존재가 아니라 지금 분명하게 저들이 불의를 행하고 있어요. 의로운 그분을. 그런데 아버지, 저들을 사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도 알지 못합니다라고 했을 때 이 세상 마귀에 의해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불의한 환경에 희생되어서 저럴 수밖에 없는 바로 희생자들로 보았다는 거예요. 속아서 그런 행동을 하고 속아서 이런 그 위해를 가하는 불쌍하고 측은히 여김의 대상이 되는. 왜 저와 여러분이 부모, 자식 관계, 배우자 관계 가운데 용납하기 힘든가 하면 대등한 관계로 보았어요. 그래요. 그런데 부모님이나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삶을 조금만 들어가 보면 이제 하나님은 부모가 하나님의 친절과 사랑을 베풀고 주님의 성품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섭리를 해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원래 그랬는데 마귀가 이 세상이 불완전한 그 부모의 마음을 속여서 죄를 선택하게 하고 그래서 합당하게 하나님을 반영해야 되고 하나님을 속여야 되고 하나님을 표현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그 역할 대신에 가해자로서 자녀를 그 대상을 보호해야 되는 대신에 보호가 아니라 오히려 그를 위험에 빠뜨리고 격려해야 되는 대신에 나의 분풀이의 대상으로 말로 인격을 살해하고 이제 그런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주 예수님의 시각으로 그 부모를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뭐냐 하면 나를 따르는 제자로서 너도 동일하게 이 세상에 피해를 본 인격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서 속임당하여 희생물이 된 부모를 긍휼의 심정으로 좀 보아주겠니? 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 때 이러한 시각에서 에베소 6장 1, 2절에 나온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나에게 좋은 부모가 되어주지 못했는데요. 나에게 해준 것이 뭐 있다고요. 저는 부모 만난 것이 불행해요. 이것이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런 긍휼의 영으로 이 말씀을 순종할 때 부모스럽지 못한 그 부모가 용납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그 길은 유일한 길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 인간관계 가운데 어그러짐이 있을 때 긍휼을 선택하도록 세미한 음성을 꼭 들려주십니다. 우리 육신적인 생각은 창세기에 나오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원리에 따라서 이 선악을 알게 한다는 것이 내가 정한, 내가 정의를 내린 선하고 악한 것,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거 선하다, 이거 악하다가 아니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 입장이 되어서 이것은 선해, 이것은 악해라고 결정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인간관계 가운데 내 삶을 둘러싼 많은 만남이 있었고 아프게 함 뭐 이런 게 있었겠죠. 그게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은 내 관점에서 이거 악했고 내 관점에서 이거 선했고 라고 하는 대부분의 경우에 내가 내린 정의의 심판을 내려요. 그리고 대부분 결론은 내 나름대로 할 수 있는 힘 닿는 범위 내에서 응당의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부모 같은 경우에는 말 안 하기. 그래서 조금 심하게 가면은 관계를 끊고 평생 지나가기. 언제까지? 그 부모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것을 의절이라고 보통 그렇게 말을 하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귀찮게 하는 존재가 있어요. 성령님의 음성입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이러한 이제 관계에 들어가면 성령님께서 그 지적하시는 것이 얼마나 귀찮은지 몰라요. 이 문제가 풀릴 때까지. 근데 그 음성을 나는 찬물을 끼얹듯이 끓일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성경이 명하는 좋은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명령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명분이 있는 그런 명령들, 전도하는 것, 헌신해서 어떤 봉사하는 것, 그런 것에 많이 분주해지고 열심을 내고 시간을 투입해요. 그러면 이 세미한 음성이 귀찮게 하는 것이 당분간은 잊혀져요. 저 경우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잠잠하게 다시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그렇한 임재 가운데 들어와서 누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 간절한 마음, 집을 찾아오듯이 주님 은혜장 안에 내가 들어가서 이렇게 복원이 위로도 받고 싶고 내 마음을 토하고도 싶고 하여튼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김없이 다시 성령님께서 이 문제를 또 꺼내요. 근데 이게 세미하기 때문에 일단 강제하지 않으세요. 얼마든지 내가 놓으라고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세미하게 이 문제를 다시 긍휼의 영으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대방의 입장과 사정을 헤아리는 가운데 뭔가 작은 어떤 내가 이 각도에서 볼 수 있도록 뭔가 하나의 생각을 떨어뜨려줘요. 그래서 나는 이게 이렇게 계속 발전되어 간다는 게 괴롭기 때문에 다시 그 자리를 후다닥 정리하고 오늘 기도 끝하고 이렇게 자리를 뜰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육신의 생각에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점령된 상태예요. 감사한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 거룩한 열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주님의 제자로서 육신적인 어떤 생각보다도 주께서 이끄시는 그 음성에, 인도에, 아니면 터치에 바로 자세를 바꾸어서 어려운 결단을 해요. 이거는 작은 단위가 아니에요. 아주 큰 단위에 승리가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상처에도 불구하고 깊은, 지울 수 없는 깊은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선택합니다. 불쌍하게 보아주는 것을 내가 의지적으로 선택합니다. 우리 개인도 그렇지만 그 깊은 상처가 있어서 역기능적인 그런 사람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자신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찌 보면 합리화시켜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깊은 상처가 있는 역기능적인 모습이 있는 그 사람의 치유와 회복에는요, 긍휼의 영이 있는 누군가가 있으면 그 사람의 용납해주는 힘이 있으면 빨리 회복이 가능해집니다. 아주 어릴 때 입양된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아이가 양부모에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안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집에 친아들이 있었습니다. 오빠에. 아침에 입양된 여자아이는 서로 입양되었으니까 입양되어서 이제 오빠가 된 거죠. 아침에 하는 일이 달려가가지고 오빠의 배에다가 강한 펀치를 이렇게 팍 먹이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본인만이 아는 이유가 있겠죠. 이 오빠가 보복하는 대신에 여전히 팔을 벌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몇 달이 반복되었답니다. 배를 크게 펀치를 먹이면 여전히 팔을 벌리고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 양부모에게 이 여자아이가 안기게 되었답니다. 저는 이 팔을 벌리고 있는 이 모습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긍휼의 마음은 깊은 치유를 일으키는구나. 우리를 위해서 자기 방어하지 아니하고 용납하시는 그런 주님의 그 마음을 어떤 상태에 있든지 용납하는 그 모습.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정말 분노할 수밖에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그래서 상대방에게 악한 마음을 품는 것이 정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보복하는 대신에 긍휼의 대상으로 대하기로 내가 그룹한 결단을 내리는 것, 이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결단하게 되면은 보상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이 설교를 두 개로 쪼개어서 말씀드립니다. 이런 사람이 받는 영원한 보상이 무엇일까요? 저는 평생 드린 헌금보다, 평생 봉사한 것보다 더 큰 영광을 약속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전생애가 평가받을 때, 다시 말해서 심판의 자리에 섰을 때 승리자의 반열에 들게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반영했기 때문에 왕의 반열에서 통치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주 예수께서 그분의 성품이 아래 새겨져 있는 그 사람을,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다가오는 세상 가운데에서 그 권세를 위임해 주세요. 저는 뉴질랜드 오기까지 야고보서 2장 13절에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많은 장수의 그 성경을 뒤적거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뉴질랜드에 와서 이 구절이 다가왔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그 안타유리, 그것을 진리를 적용하는 것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이 구절과 관련해서. 어제도 기도하고 오늘도 기도한 것은 주님 오시기 전까지 자연스럽게 사라졌으면 좋겠다. 주께서 안해 주셔서 본능적으로 이 영이 흘러갔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적용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많이 내가 생각에 시달림이 있고 난 다음에야 제자리 찾아가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쉽지 않은 진리구나. 그런데 주님께서 갈망하시는 진리구나. 이것은 정복되어야 되는 주님을 지배하고 있는 영이구나. 왜 이런 경우에 이런 유의 사람에게는 쉽게 적용이 안 되고 이런 경우에는 비교적 쉽게 적용되지? 전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적용하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경우에 주님처럼 저와 여러분이 어렵지가 않고 주님처럼 거룩하지가 않고 주님처럼 구별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욕먹을 만한, 오해받을 만한, 또 구슬에 오를 만한 뭔가를 제공한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디기 힘들어요. 그리고 공의와 옳고 그름의 논리에 따라서 그 잣대가 내게 있는 어떤 칼들이 쉽게 내 내면에서 나와요. 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주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이 긍휼의 영을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했는데 긍휼을 잔뜩 모은 가운데 주님 앞에 유리한 판결을 받았으면 좋겠고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고 했으니 내가 이 생애 가운데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긍휼의 사람으로서 영적 전쟁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생애를 평가받을 때에도 승리자의 반열에 드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